이제 신명기 34장 중에서 오늘 33장, 이제 한장 남았습니다. 신명기 32장이 모세의 노래라면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임종 전에 남긴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가 50장까지인데 50장을 한장 앞두고 49장에 야곱의 축복을 기록했다면 이 신명기가 34장 중에서 한 장을 앞두고 33장이 모세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두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6절부터 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축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열두지파를 축복을 해줍니다. 이 축복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못 드려도 축복기도는 받는다.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축복기도는 끝에 가서라도 받아야 된다. 축복기도, 베네딕션, 축복의 좋은 말을 해주는 이 축복의 기도,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이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열두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49장은 야곱을 통한 축복기도, 그리고 오늘 33장 신명기는 모세를 통한 축복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열두지파에 대한 두 장의 내용이 역사적인 시간으로는 한 470년 어간의 차이가 나지만 굉장한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챕터를 비교해 가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두 개의 축복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입술에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를 훈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어머니는 세심하고 아버지는 근엄하고 그런 집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좋아하면서도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칭찬 한마디, 축복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버지가 늘 이렇게 정확성과 또 탁월함을 요구하는 아버지가 야, 너가 정말 잘한다. 이 축복의 한마디가 이 자녀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주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해준 그대로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요. 또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해준 그대로 그 후손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야, 정말 부모가 말 한마디를 해도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축복기도를 통해서 보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가문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의 미래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위에, 내일은 오늘 위에 쌓는 것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불연속이 아니고 연속이기 때문에 오늘 한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개인 이후에 그 자손의 세대가 이어오잖아요. 그래서 가문 안에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안타까운 것이 뭐 욜로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당신은 인생 한번 사는 거다. 그러니까 피곤하게 살지 마라. 뭐 누구하고 결혼해서 뭐 희생할 것도 없고 자식 낳아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럼 한번 살고 끝나나요? 아니요. 그의 삶이 그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영적인 나비 효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를 보면 굉장히 좋게 시작했는데 안 좋아지거나 안 좋게 시작했는데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럼 왜 그런가? 그 가문의 선조가 아니면 그 첫 선조가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그 누군가가 중요한 삶의 결단을 내렸을 때 가문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면 그것이 좋은 변화이든 나쁜 변화이든 그 흐름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내리사랑, 내리분노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계곡물처럼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막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루 한순간을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이 가문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결론 부분이고요. 그 앞부분까지가 이제 열두지파에 대한 축복기도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열두지파를 다 다루고 싶지만 그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개 지파만 다루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의 첫 번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살고 죽지 않을 것이며 그의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자,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에 대한 축복은 그들이 죽지는 않겠다. 자, 여러분 6절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살기는 살겠고 죽지는 않을 거다. 이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기도문의 첫 시작을 스타트하긴 했지만 사실 이 장자 르우벤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아들이죠. 왜 아들을 저주했는가? 너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결코 탁월해지지 못할 것이다. 물론 르우벤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르우벤이 잘못 자기의 인생의 에너지와 힘을 엉뚱한데 쏟게 만든 게 누구냐는 것이죠. 물론 자신도 레아하고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 내 아내, 정식적으로는 뭐 두 아내 그리고 그들의 여종까지 내 아내였는데 레아와 라헬, 레아는 자기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인데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전혀 리더십을 갖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세워주지 않는데 동생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동생들도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장남, 장녀, 물론 뭐 다른 자녀들도 해당이 되지만 그들이 그냥 내가 축복해줄 것이 없어서 그냥 생존의 축복을 해줄 정도의 관계라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너무 믿지만 아내는 내가 꼴도 보기 싫지만 내가 자녀는 축복하겠다.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장남 장녀에게 르우벤에게 축복 같지 않은 축복을 해주는 이런 수준의 가문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첫 자녀, 장남 장녀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셔야 돼요. 어디를 가나 인생에는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파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유다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그에게 그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자기 손으로 스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대항해 그의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이 축복기도문이 전부 시 형태로 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시적인 언어라서 표현이 이해가 빠르진 않지만 유다지파에게는 그 백성들을 보내달라라는 축복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도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지파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유다지파가 훌륭했는가? 아닙니다. 유다는 원래 넷째 아들이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는 기회주의자였죠. 창세기 37장에 동생이 미워서 야 저기 꿈쟁이 온다 그러고서는 그 동생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장자 르우벤이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동생을 절대 해치지 마라. 근데 형이 아무런 리더십이 없었거든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형이 자리를 비운 사이 둘째 셋째 병장이 없는 자리에는 상병이 말년병장은 아무 힘이 없고요. 상병이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군기 잡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넷째 아들인 유다가 동생 죽여서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그냥 팔아넘기자. 그래서 구약의 유다도 신약의 유다도 사람을 팔아넘기고 돈을 받았죠. 구약의 유다는 은 20개를 받았고 신약의 유다는 30개를 받았죠. 은 20개를 챙겼어요. 그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난 적어도 죽이지는 않지 않았느냐? 아니요.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 때문에 창세기 38장을 보면 자기 가족을 떠나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집요하게 추적하시면서 그 아내가 죽고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고 또 집요한 며느리 다말을 만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자기의 죄를 다 쏟아놓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자였던 유다가 회개하고 가족에게 돌아와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기를 너는 우리 집안의 장차 대대로 지도자의 집안이 되라. 할렐루야. 좋은 것 같죠?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위해서 흘린 당신의 눈물을 반드시 헛되게 만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의 법칙이에요. 세상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지파로 넘어가기 전에 이 축복기도문에서 이상한 점을 여러분 이제 하나씩 다 읽어보시면 한 지파가 누락이 돼 있어요. 열한 지파가 등장했는데 한 지파가 누락이 됐어요. 그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므온 지파도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시므온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선동했던 사람이고 또 세겜성 사람들이 밉다고 해서 그들을 속여서 칼로 대학살을 일으켰던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분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온의 악행에 레위가 동참을 했었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은 칼을 쓰는 자들이다. 폭력적인 자들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레위 지파는 축복을 회복했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회복을 못했어요. 그럼 누구는 회복을 하고 왜 누구는 회복을 못했는가? 민수기의 그 광야 여정에 보면 시딤에서 바알볼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혼합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섞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미디안 여자를 감히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데도 그 진영에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죠. 그때 죽은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외우기가 쉬워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하겠지만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가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지파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똑같은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의 기회는 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회복의 기회는 있는 거예요. 상처를 서로가 보듬고 치유하고 회복할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유턴하지 않으면 마치 물이 아래로 떨어질수록 가속도가 붙고 힘이 붙는 것처럼 이 내리 저주, 내리 축복이 아니라 내리 저주가 더 강력해지는 것을 이 가문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자, 8절과 9절 내용은, 8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앞부분 읽겠는데요. 레위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부모에 관해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칼을 바라보고 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눈에 안 보였다. 주의 칼만 바라봤다. 여기 또 칼이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레위 지파가 복을 받은 것은 주의 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 중요한 시점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하면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그때 놀랍게도 칼을 차고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와, 그 오랜 세월 400여 년이 흘렀는데요. 칼을 썼던 레위와 400여 년이 흐른 뒤에 그 지파의 후손들도 다 칼을 썼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데 칼을 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칼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가족과 형제와 자기 자식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양을 칼로 잡는 제사장 지파가 되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면서 창세기 49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너희는 지파로서 존속을 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저주를 내렸어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의 땅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지파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흩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레위 지파도 놀랍게 그들은 축복으로 그들의 지파의 운명을 바꿔놓기는 했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전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속을 썩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시므온 지파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레위 지파로 회복할 것인가. 내가 그냥 우리 가문에 흘러오는 대로 이 분노가 내리 분노로 흘러가도록 놔두고 이 저주가 내리 저주로 흘러가게 놔둘 것인가. 그러면 시므온 지파로 전락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인생을 턴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그 가문을 레위 지파처럼 회복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칼을 쓸 줄 아는 것도 능력이죠. 다만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칼을 사람들에게 휘두르면 다치는 것이고 그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시므온과 레위 같은 캐릭터를 가진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막 의분이 강하고 못 참고, 예. 제 친구도 아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불의한 일이 있으면 선생님! 찾아가서 항상 얘기하고 갈등하고. 이게 부모는 너무나 걱정스럽지만 아이의 캐릭터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주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볼 때는 얘가 왜 이렇게 공격적인가.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무조건 누르려고 하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죠. 그의 내면에 있는 그 에너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지파를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땅을 저 위 하늘의 귀한 이슬과 저 아래 저장한 깊은 물로 복 주시기를. 요셉 지파를 볼 때마다 복의 겨운 지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을 제가, 내용이 많긴 한 좋은 내용이지만 안 읽었어요. 그냥 다 복복복이에요. 창세기 49장에서도 가장 긴 구절로 복을 선언해 준 것이 요셉 지파였고 신명기 33장도 두 번째로 많은 게 레위 지파가 4절, 요셉 지파는 5절이에요. 계속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이 넘치는 지파예요. 왜 그렇게 야곱이 그 아들, 열두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데 그를 그렇게 사랑했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첫 번째 소생이기도 했지만 집에서 가장 출세했기도 했고, 근데 출세한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출세한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세상적인 지도자의 그 축복을 받았다면 레위는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요셉은 땅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이 자막을 한번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물으시면 저는 세 가지를 다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막 감격하면서 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여러분 부를 때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저는 요즘 좀 이 노래를 잘 안 불러요. 왜냐하면 복 받는 건 좋은데 제 성격상 왜 남의 집 담장까지 넘어야 될까? 요즘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소송 걸고 난리 나요. 결국에 이 요셉 지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땅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중에 열두 지파가 땅 분배한 걸 보면 거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땅도. 열두 지파인데 사실 요셉에서 나온 두 아들을 각각 한 지파씩 줬잖아요. 레위가 빠진 사이에.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전체로 놓고 보면 거의 뭐 5분의 2 내지는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축복해준 대로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에브라임이 유다지파를 향해서 왜 너희만 지도자가 돼야 되냐? 왜 너희만 왕이 돼야 되냐? 우리가 최고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파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키고 북왕국을 세우죠. 그리고는 영적 정통성이 필요하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장본인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쓰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글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강복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 논리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강복의 원리, 성경적으로는 시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시소의 법칙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겸손히 뒤로 물러서면 인생이 오르막길이 되고요. 내가 나서겠다고 교만하게 앞으로 가면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법칙이 어디 있나? 세상에서는 내가 잘나고 능력 있고 높이 오르면은 뭐 다 되는 거지. 아니요. 세상에서도 그러면 위태로워지죠. 공공의 타겟이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사람의 인생을 오르막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는 인생은 내리막길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유다지파를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겸손하고 성실했던 요셉은 정말 좋았죠. 그런데 후손들이 이 섬김의 리더십을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선조 요셉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해주고 끌어안고 섬기며 살았는지 그 시절을 다 망각하고 기득권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지파는 처음에는 기회주의자였지만 회개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잖아요. 막내 베냐민,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을 살려주시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도 두 아들도 다 데려가셨잖아요. 저는 이제 가족도 없고 저 혼자뿐입니다. 내 원가족, 오리지널 패밀리를 살려낼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 눈물겨운 헌신을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그 유다를 보면서 너야말로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너야말로 너로부터 왕들이 이어서 나오며 지도자들이 나오는 지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반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겠는데요.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분은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수룬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여수룬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 그리고 신명기의 문맥, 성경 전체의 문맥을 가지고 네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전능자 하나님 같은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수룬에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은 그냥 다른 민족들이 보면 여수룬이 믿는 신 같은 신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족속들이 자기의 신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 다 다신론적 개념의 선상 위에 놓여있는 신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초월자께서 시간 속에 내주하셔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미약한 히브리 족속, 사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덩어리를 보면 이스라엘 영토가 뭐 충청남북도 사이즈죠. 우리는 뭐 분할되어 있는 남북, 남쪽 한국 영토만 봐도 사실 큰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그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감격인 거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낼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냐고. 근데 잘 뭐 모르겠다 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뭐 굉장히 센세이션이었던 드라마는 최근에 도깨비가 아니었나 싶어요. 반년 전이지만 아직도 그 열풍에 이렇게 빠져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공유가 수천 수만의 팬들이 있는데 팬 미팅을 하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내가 평생에 당신 곁에서 당신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네, 그 다음 반응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럼 뭐 기절하지 않겠어요? 왜? 도대체 왜? 이건 너무나 감격적인 거죠. 제가 이번에 동경 러브소나타 가서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그 느끼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보다 훨씬 전통적이고 굉장히 점잖으세요. 예의 바른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재훈 목사님만 나타나시면 막 너무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반가워하면서 막 사진 찍자 그러고 너무나 좋아하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모임 중에서 누구가 가장 중요한 지도자다 그럼 딱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인의 정서에 대해서 한국학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누가 뭐 총리가 되고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좀 비범했던 것 같다. 그걸 조용히 혼자 책 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걔? 내 가방 못지하던 애?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장관하면 나도 장관한다. 뭐 이런 식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와서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섬나라에서 그들끼리 이제 싸울 때는 무사들끼리 싸우면 누군가가 승자가 결정되고 나면 백성들은 무조건 승복이에요. 딱 인정입니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임진왜란 때 들어와서 거의 주요 성읍들을 다 그 정복하고 왕은 도망치고 그럼 게임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곳곳에서 막 의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노병은 나타나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러고 말도 안 되는 막 전쟁을 일으키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적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강력해도 뚫고 나가야 되고 도전해야 될 것은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정반대로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마지막 결론의 첫 번째 선포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민족이 믿는 신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작년에 오직 예수 썼고 이제 올해 8월엔 두 번째 책이 나올 텐데 후속편이 나올 텐데 두 책을 보세요. 어떤 종교와 비교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당신을 사랑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까지 그렇게 순종하라, 사랑하라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31장, 32장에 모세가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할 거야.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33장에 근데 그런 우울한 얘기 없었던 것처럼 축복 일변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26절에 보았던 여수룬이라는 이 표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에 대한 별칭입니다. 닉네임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자라는 뜻이 담긴 가장 이상적인 형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애칭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실패할 것이고 너희는 망할 것이고 너희는 배신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 나중에 회복하시겠지만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거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용어로 바꿔서 표현을 한다면 그 자식을 볼 때 막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부모가 어쩌지를 못하는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큰아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사춘기를 이제 거의 지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빨리 종료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딱 불어놨더니 오라고 하니까 아빠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걸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남자 스타일의 그 아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멋있다. 아, 우리 멋진 아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가 굉장히 박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어떤가요? 너는 여수룬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의로운 자고 너는 잘 될 거야. 넌 앞으로 훌륭해질 거야. 이런 사랑을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어제 묵상을 하다가 이번 주에 한국 영화 산업의 스크린 독점 논란이 뭐 몇 차례 났어요. 이유는 제작사와 상영관이 같은 컴퍼니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죠. 이 특혜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구원자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창조해놓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시간과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고 너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 했으면 본인이 혼자 경기를 해야지 왜 자꾸 개입을 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고치고 해도 또 구원해주고 또 살려주고 또 도와주느냐. 그 천상의 법정에서는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특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닙니다. 이런 고발을 사단은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욥에게도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욥을 너무 많이 블레싱 해주시니까 잘하는 거지. 저거 한번 다 털어보시라고.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진짜 공평하게 페어플레이 해보면 저 분명히 무너질 거다. 이게 사단의 주장이었잖아요. 여러분, 천상에서는 끊임없이 사단은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들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인생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몇 년 전에 한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분은 뭐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아들 바보이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자기 인생이 좀 힘들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잘 타이르니까 뒤돌아서면서 아빠가 내 인생에 해준 게 뭐야? 그 말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그냥 우울하게 다니시더라고.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특혜인지를 알지 못해요. 사단은 이거는 지나치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사단도 알고 있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영적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내보내셨으면 그냥 놔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생이지 신생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사람이 살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특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은 특혜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보편적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당신에게 아비의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내게 잔소리를 해주실 분은 없다. 제가 신명기 앞부분 설교할 때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모세의 세 번에 걸친 계명에 대한 반복된 설교. 제가 만약에 똑같은 설교를 지난주 했던 설교를 오늘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웅성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갔답니다. 예,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그 교회가 분열돼 있었어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또 한번 설교를 듣고 싶다고 다시 한번 초빙을 했어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까지, 여러분이 화합할 때까지 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힘들어하죠. 부모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힘들어합니다. 잔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대로 두말하면 잔소리. 벌써 두 번만 반복해도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나에게 쓴소리 해주지 않죠.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친한 한 성도님이 가끔가다 이제 그분 해외에 계신 분인데 가끔가다 예배 오시고, 목사님 요즘 설교가 예전 같지 않아요? 네?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신뢰하고 그분이 저를 신뢰하고 직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곁에 있다는 건 감사한 것이죠. 그의 끝 쓴소리는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쓴소리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평가만 합니다. 그냥 당신의 부모는 앞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소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로하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운 부분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부모님의 그 잔소리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나 바쁘게 도시 속에 살다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오랜만에 전화했더니 너 밥은 잘 챙겨 먹니?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오랜만에 또 찾아뵈니까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냐?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늘 내 생각,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이냐? 좀 자고 가라. 이 얘기는 제가 저희 어머님께 많이 듣던 얘기인데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가면 뭐 학업에 뭐 신혼살림에 전도사 사역에 뭐 정신이 없었어요. 집에 가면 일단 저를 소파에 아주 괜찮아요 해도 계속 눕히시더라고요. 좀 쉬다 가라, 자다 가라. 내가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사랑을 받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반복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향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같이 당신에게 약속을 지키실 분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령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절대 나를 떠나지 마라. 절대 다른 우상을 사랑하지 마라. 나만 평생 사랑해라. 그 얘기는 뭔가요? 네, 상대방은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랑이 흔들리는데 이쪽 편에서 나만 사랑해야 돼. 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요구인가요?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한다는 결단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단의 고백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내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그래서 다른 역본에서는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행복한가? 하나님의 강복이, 복이 임하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흐름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복이 그들이 뭐 좋은 땅을 받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땅의 축복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29절 말씀에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 내가 이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야 역시 내가 최고야 이 분야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다 내심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허무한 나르시시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비교 우위일 뿐이에요. 절대적 우위라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누군가는 또 따라오고 누군가는 당신의 레코드를 깨게 돼 있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대적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너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26절에 너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의 하나님 같이 너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너와 같은 인생이 없는 것이다. 이 관계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물질을 많이 누릴 때? 쾌락을 즐길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을 때? 언제 인생이 가장 행복한가요? 사랑이 행복입니다. 사랑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 변치 않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 같은 분이 없는데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내 인생, 나와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중한 인생을 주셨고 소중한 가정을 주셨고 이 모든 아름다운 선물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기회를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잘못된 흐름들을 끊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결단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문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한순간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향해 축복하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